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토 점유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하는지를 묻는 물음에 미국은 남중국해 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중국의 인공섬들이 사실상 국제수역에 위치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분명 그렇다면서 미국은 한 나라가 국제수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에 남중국해에 관한 언행에 조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대신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은 미국의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역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 상원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찬성 66대 반대 32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인준을 받은 장관급 인사들은 존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등 3명입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단체 사이의 평화회담이 오늘도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관리들은 양측이 중재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러시아와 터키가 지난해 12월 중재해 시리아 전역에 발효된 휴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 내전이라는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을 가져오게 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된 뒤 정부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는 반군 측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은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영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데이빈 누버거 영국 대법원장은 오늘 최종 심리에서 찬성 대법관 8명 대 반대 3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부는 유럽연합조약 조항 50조를 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원했습니다. 제레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것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두 명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선호하는 주들의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출신 빌 캐시디 의원은 어제 만일 현 건강보험을 좋게 여긴다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평소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온 메인주 출신의 수전 콜린스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예상되는 지역에 한미 공조하에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과 영공 통과를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동향과 발사 가능 장소 등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 ICBM 탐지를 위해 이지스함 한 척을 동해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동향과 관련해 미한 공조 아래 발사가 예상되는 지역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예상되는 지역에 한미 공조하에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재천 실장은 이어 북한이 강원도 원산 갈마공항 인근에 새 발사대 설치 작업을 벌이는 등 ICBM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정보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갈마공항 인근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 등 수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만큼 이미 설치돼 있던 기존 시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새로 제작한 ICBM을 평북 구성시 방현 비행장이나 평남 숙천 등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찰 위성을 통해 집중 감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은 북한의 ICBM을 탐지, 추적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지스함 한 척을 동해상에 추가 투입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입된 이지스함은 긴급 상황이 해제되면 모항으로 들어오는 등 선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춰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변산반도 서쪽 해상에서 대기하던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더 빨리 관련 동향을 탐지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북한 ICBM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탐지 수단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가 갑자기 탄도탑 탐지 경보 훈련을 하고 이지스가 한 척이 더 추가되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 자단들을 우리 군이 좀 늘려가는 거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공군의 항공통제기 PCI에도 북한 ICBM 탐지 임무가 부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PCI는 최신형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천여 개의 비행체에 대한 동시 탐지가 가능하며 360도 감시는 물론 산악지대를 침투하는 저고도 비행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ICBM을 탐지, 추적하기 위해 미국의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 역시 서태평양 해상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지거리가 2,000km를 넘는 이 레이더는 길이 116m, 높이 85m에 무게 5만 톤으로 축구장만한 갑판 위에 거대한 레이더돔을 탑재해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체계에 통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탐지 추적을 위해 한국 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도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사시 북한 ICBM을 파괴하기 위한 요격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원산 갈마 공항 인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진입로를 개량하고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이 대형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ICBM 발사 가능 지역으로 꼽은 곳은 지난해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갈마공항 인근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입니다. 미국 민간 군사정보업체 올소스 어널리시스의 조셉 버미드즈 선임 분석관은 23일 38로스에 올린 글에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현지에 새 발사장 기초를 닦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준비 작업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밝혔고 미한 군사외교당국이 ICBM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시설이 ICBM 발사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버미대주 분석관은 지난 3개월 새 발사장 진입로들이 다시 한번 평평히 다져지고 자갈 포장을 한 모습이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보다 무거운 미사일을 다루기 위한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로세로 11m의 바닥에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자갈이 깔렸으며 추가 미사일 발사대 설치 준비로 보이는 비포장 바닥의 평탄화 작업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수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발사대 조성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새로 땅을 판 흔적이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원격 측정하거나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8로스는 지난해 6월 시험에 성공한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장소가 갈마공항 인근 발사장이라고 분석했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비롯해 화생방 정찰차와 울산급 호위함, 2.75인치 유도 로켓 등을 올해 안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도입하는 사단급 부대의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1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 추적할 수 있고 야간이나 안개가 낀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 안에 전력화 또는 전력화되는 울산급 호위함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해 한반도 해역 방어를 위한 주력함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맹비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이를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협은 자신들이 받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논평에서 미국의 최첨단 MD 체계 개발이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로 세계 지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미국 새 행정부의 첨단 MD 개발 방침에 대해 보인 첫 반응입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새롭게 개편한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첨단 MD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와 함께 자신들이 내비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요격 방침에 대해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만일 미국이 북한의 ICBM 요격을 시도한다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도발 책동을 중단하는 용단부터 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 격추할 수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MD 체계 개발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의 강도 높은 억지 전략을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새로운 대북 정책의 전환을 내심 기대했을지 모르는 북한에게는 아 이게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심한 힘을 통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공세적일 거예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첨단 MD체계가 동아시아에 구축될 경우 북한이 사력을 다해 개발 중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군사 안보적 효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막 출범한 만큼 기싸움을 벌이려는 의도가 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특별히 자극하거나 또는 먼저 도발을 할 가능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특별한 도발을 두고 그런 발언을 했다라기보다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기싸움 같은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첨단 MD체계 개발 언급을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협상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말처럼 이렇게 새로운 MD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막을 수 있겠어라는 어떤 그런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또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MD체계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MD로는 막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도발을 벌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핵 6자회담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유럽에서 연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형군 본부장은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북핵 대응 관련 제1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벨기에를 방문해 헬가 슈미트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장 크리스토퍼 벨리아르 사무차장과 각각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과 영공통과를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자국 내 북한 노동자 80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항공의 취항이 금지된 나라가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 항공 관련 기관을 통해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2015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말레이시아 내 민간 항공산업과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제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 역시 BOA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차원에서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시켰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2011년부터 약 3년간 평양발 쿠알라룸푸르행 정기 노선인 JS-159편과 돌아오는 JS-160편을 운영하며 주 1회 말레이시아에 취항했었습니다. 이후 부정기편을 이용해 가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기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입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하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각국의 입항 금지 조치로 하늘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해 10월 매월 한 차례 자국 공항에 착륙하던 고려항공에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고 쿠웨이트 노선의 중간 기착지였던 파키스탄도 지난해 7월 2270호 이행 차원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태국 정부가 강요 회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 여객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태국과 파키스탄, 쿠웨이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4개 나라가 고려항공의 입항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사라왁주에서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과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합법적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취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만일 270호 위반과 같은 불법 활동에 연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낸 말레이시아는 4개월 후인 8월 25일 270호의 조치사항을 담은 두 번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말레이시아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지 약 5개월 뒤인 21일 이번 이행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도 세계 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스위스는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23일 뷰웨이에 올해 세계 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분유 1,500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화 60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7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개발협력처는 지난해 함경북도 수재민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 2,130톤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는 스위스 정부가 한 해 지원한 분유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분유를 지원한 데 대해 분유값이 저렴했고 함경북도 수재민도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분유는 북한 내 11개 식품가공공장에서 슈퍼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 강화 식품은 타가소와 학교, 병원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영양강화식품이 영양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올해 대북지원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해 북한의 개별 국가로는 가장 많은 1,04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의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훈춘의 수산물 가공업이 지난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업체들이 북한의 수산물 가공 하청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만강 유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지난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훈춘시 정부가 밝혔습니다. 훈춘시는 18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난해 경내 수산물 가공업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4% 그리고 실현 이익은 약 4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 분야 매출은 미화 11억 달러, 이익은 약 4,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훈춘시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수산물 가공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산물은 훈춘시의 대북 수입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훈춘 경제합작구에 들어선 수산물 가공업체는 훈춘 동양실업유한공사 그리고 연태대신 등 약 58개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훈춘 내 몇몇 수산물 가공업체가 북한에 하청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춘시는 관련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 등지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북한에서 가공한 뒤 중국으로 재반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공 수산물의 공급을 보장하면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 단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훈춘의 수산물 가공업은 그동안 주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이를 중국 내에서 유통하거나 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해 훈춘시는 수산물 약 40만 톤을 수입해 가공한 뒤 이 가운데 19만 톤을 재수출한 바 있습니다. 훈춘시 당국은 수산물의 원활한 입출경을 위해 지난해 중국 해관총서가 북한 원정리와 인접한 취안어 세관을 북한 수산물 전용 통관장으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이렇게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규모는 약 1억 7천만 달러치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 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중 수출 순위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조개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류였고 게를 포함한 갑각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수산물 수출을 새 외화벌이원으로 삼았고 훈춘이 꾸준하게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는 등 수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개발을 풍자한 시사 만평이 꾸준히 외신 매체들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이 가운데 이런 석점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정은 위원장을 철부지로 묘사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는 중국인 아빠의 손수레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보이는 북한 아이가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며 생떼를 부립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미국과 한국, 일본인 어른들이 시끄럽다며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지만 중국인 아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합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행태를 풍자한 시사 만평 73점을 선정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시사 만평은 한 컷의 만화를 통해 인물이나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복잡한 현안을 함축해 표현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 위협 때문에 외신들의 시사 만평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가 선정한 북한 만평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핵 위협과 이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막무가내로 울고 있는데 옆에 중국인 아빠는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고 앞좌석에 앉은 미국인 승객은 잠을 설쳐 멍한 표정을 짓는 만평. 또 어린 김정은이 자기 몸보다 큰 미사일 풍선을 들고 옆집 한국인의 정원에 들어가 꽃과 화초를 마구 짓밟으며 장난을 칩니다. 집주인인 한국인 아줌마는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옆집 김정은 아이의 중국인 아빠는 아이를 혼내지 않은 채 구경만 합니다. 또 다른 만평은 김정은이 유아용 의자에 앉아 밥과 국, 숟가락을 마구 내던지며 때를 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엔 미국의 대북 지원이란 꿀단지가 놓여 있습니다. 꿀단지를 달라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김정은을 문제아에 비유해 미국과 중국인 부모가 서로 다투는 만평도 눈에 띕니다. 철부지 아이 김정은이 친구인 한국과 아버지로 그려진 미국에 전쟁, 공격, 둘에게 모두 핵폭격을 하겠어 하고 협박을 합니다. 미국인 아버지가 당신 아이에게 어떻게 좀 하라며 문제아의 엄마에게 언성을 높이지만 중국을 상징하는 엄마는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합니다. 이런 만평은 모두 북한의 영향력이 큰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핵 위협을 좌시만 하고 있다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국가 예산을 핵 개발에 허비해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지적한 만평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벼를 추수하는 콤바인을 운전해 논에 자라난 미사일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굴뚝으로 핵 연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옆에는 굶주린 아이가 김정은에게 밥을 달라며 그릇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김정은이 스포츠카 경적을 요란하게 올리며 환호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간부들의 숙청을 그린 만평들도 눈에 띕니다. 고위 관리들의 사진을 게재한 인사 도표에 대부분 처형을 상징하는 X표가 그려져 있고 그 앞에서 김정은은 미국 서부의 총잡이처럼 손에 권총을 쥔 채 올라오는 연기에 입김을 불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이런 만평이 인기를 끄는 건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행태를 받고 주민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를 비정상적인 지도자나 괴물처럼 묘사하는 시사만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연 간사는 영국은 물론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북한인권 실상을 소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박 씨에게 최근 새로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난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영국에 정착하는 난민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영어도 여기서 배웠잖아요. 영어도 배웠으니까 그 경험으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우리의 언어를 또 가르치는 것 그런 경우예요.
박 씨는 영국 런던의 소아스 대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원하는 외국어를 난민들에게 배우는 채터박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스 대학생들은 난민들에게 고용과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생생한 외국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국 출신 난민들이 한국어 외에도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스페인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원서와 이력서, 인터뷰를 거쳐 한국어 강사로 선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영국에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자격증까지 받은 거 있고 온라인 인터넷 그 레벨 2 자격증까지 다 받고 뭐 이런 그런 게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그건 영어 실력이 안 되면 뭐 안 되더라고요.
수업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마이크를 이용해 강사와 학생 1대1로 실시간 양방향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 지난주에 강의를 시작해 이번 주까지 모두 5명에게 강의했다고 박 씨는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홍콩, 폴란드 출신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며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성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강의를 마치고 나서 영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신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에 와서 영어를 몰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좀 창피함을 당하게 되면 이분들과 얘기하기도 막 싫어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틀려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배웠어요. 아, 뭐 모르는 거는 당당하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전에 그렇게 못했거든요.
박 씨는 학생들과의 대화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영국 내 탈북자들도 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시위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면에 드러난 서울 시내 고층 건물을 감추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숨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역효과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지난 18일 대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가 주제였습니다.
서울에서만도 60만여 명이 촛불집회와 시위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날의 투쟁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이런 주제로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연자 두 명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약 10분 길이의 이 프로그램은 중간중간 한국의 시위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약 20장의 사진 중 4개의 배경 부분에 일명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사진을 알아볼 수 없게 여러 네모 모양을 겹쳐놓은 듯한 편집 효과가 입혀져 있습니다. 모두 고층 건물이 있어야 할 자리지만 편집으로 지워진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장소인 광화문 광장 일대는 한국 정부의 세종로 청사 건물과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한국의 언론사와 대기업 등이 보유한 수십 층 높이의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대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7일 방영분에서도 광화문 일대 고층 건물을 비롯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등에도 모자이크 편집을 했습니다. 그 밖에 노동신문 등 다른 북한 매체들도 시위 장면과 관련된 사진을 보도할 땐 주변 건물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인물로만 꽉 찬 사진을 쓰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한국의 발전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시위 보도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반면에 발전된 서울의 모습이 자칫 북한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과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시위 장면이 뜻하지 않게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되고 현대화된 한국 사회를 엿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마영애 씨입니다.
저 나라에는 시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고 일단은 거지가 많고 아주 못 사는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시위 장면을 보면 서울시가 완전 웅장하고
또 다른 탈북자인 데이비드 김 씨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자유가 보장된 곳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이쑥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 그런 교육으로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유스러우면 저렇게 대통령을 내려뿌릴 수가 있나 얼마나 제대로 됐으면 그 대통령이 북한 안 바뀌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잖아요. 오늘 한 번씩. 그러니까 그거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러면서 야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자 김창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압소를 운영하는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두 아이를 교육시키고 살림을 꾸릴 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상가에 위치한 지압소에서 김 씨는 주 7일 동안 일하고 김 씨의 아내도 주중엔 주변의 다른 지압소에서 일하고 주말엔 남편과 함께 같이 일을 합니다. 김 씨 부부가 이렇게 지압소를 꾸릴 수 있게 된 건 김 씨의 아내가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지압 기술을 배운 덕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남편분이랑 이렇게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좋죠. 예? 아니 이 주 일주일 내내 떨어져 각자 자기 일하잖아요. 근데 이 주 하루만은 같이 일하는 게 즐겁죠. 하루 만난 날에는 서로 지압해주고 서로 피로로 풀어주는 하루 되겠죠.
우리 저기 사모님 지압 처음 배우셨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미국에 왔을 때는 식당에 근데 웨이트리스 들어가려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오자마자 들어가니까나 그때만 해도 한 달에 1200불 준다 했어요. 1200불이고 팁은 안 준다 했어요. 왜냐면 3개월 트레이닝 받아야 된대요. 근데 뭐 거 가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 한 살 되는 거하고 다섯 살 되는 거 데려왔으니까.
여느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김 씨 부부도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려면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겨야 하는데 당시 김 씨의 아내가 시작하려고 했던 식당 일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어쨌든 남편은 하나 케어를 해야 되죠. 그 애들 놀이방 다니제도 조그만 게 천벌씩 내고 그래가지고 한 면접 다니다가 그게 아니겠더라고요.
마침 지압사로 일을 하고 있던 주변 사람이 지압사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뭐 몸만 건강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몸 성하고 일단 배워놓으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에 이거 못해봤잖아요. 지압이란 거. 지압이란 지짜도 몰랐지 그때는. 아니 이 친구도 자기도 일하고 와서 배워서는 것도 사실 귀찮죠. 자기도 집에가 애들 밥에 먹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밥 하지 말라 우리 집에서 다 해놓겠으니까 와서 배워만 다는 게 3일 와서 그냥 여기 이렇게 누르면 돼.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되지 모르는 사람은 금방 돌아앉아서 몰라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해도 일정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하는데 지인에게 밥 해주고 집안일 도와줄 테니 기술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인근의 한 지압소에서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지압사 경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에만 부풀어 무작정 지압소를 찾아갔는데요. 그만 경력이 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소개해주는 사람도 이래요. 한 5년 했다 뻥치라는 거죠. 네? 5년을 했다 그래. 알았다고 해서 가서. 그래서 몇 년 했는데 어디서 하다 할까? 저 뉴욕에서 있다가 한 5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일부터 다시 땅방 출근하래요.
소득이 낮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주요 고객층인 상가의 지압소라선지 지압사 자격 같은 건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지압소 주인은 김 씨 아내의 말만 믿고 그를 채용했습니다.
갔는데 손님을 잡았는데 이 어디 생각이 나야 해먹죠. 그래도 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냥 어림짐작을 이 행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옆에서 받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금방 배운 사람이고 뭐 이거 다 아는데 그것도 하도 멕시칸 사람들이니까 컴플레이를 안 하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고?
안 해요. 한국 사람들
실력이 플레... 없는데도 그냥 받아요?
네. 그냥 받고 자기 돈 딱 주고 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 아내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아는 것이 지압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김 씨의 아내.
한 보름인가 했는 주인이 알았잖아요. 저는 네 잘못하는 애거나 해서 너 도대체 얼마나 했냐고 하는 사실 나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됐어요 하니까 글쎄 어쩐지 근데 여자 지압사가 힘들어요 찾기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대해준다는 식을 내 그냥 이렇게
안 그래도 얼떨결에 주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내내 걸렸는데 이번엔 사실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시작했지만 다행히 해고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배우다 보니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또 이번에는 메디컬 센터에서 이 자리 하나 딱 뺐다고 오래요. 아유 가사 거기는 몇 시부터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들어갈 때는 2,500 받고 들어갔거든요. 좋잖아요. 주말 이틀 쉬고.
노인들이 주 고객인 한인이 운영하는 지압소 면접 기회를 얻게 된 김 씨 아내는 그곳에서도 부족한 실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들어가 보다니까 발지압 할 줄 아네. 그래서 할 줄 안다 했는데 이 할머니들이라는 게 또 웃기잖아요. 받을 때는 시원하다 시원하다 해놓고는 카운터에 가서 에휴 어디 가서 지압사를 저런 거 얻어왔는가 하고 하나도 할 줄 몰라.
결국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매니저가 있다가 너 도대체 지압할 줄 아니? 잘 못한다 이러니까는 그러면 자기가 러임을 이렇게 봉급을 깎겠대요.
봉급은 적게 주고 훈련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은 시키되 봉급은 깎겠다 이런 게. 그래서 얼마까지 깎겠냐 하니까 2,300 깎겠대요. 그러니까 2,500이든 2,300이래요.
200달러 감봉. 예상보다 후한 대우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하루 8시간 지압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지압사 수료증을 주는 학교에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서 학교에 또 몇 번씩 가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 얼굴을 보고 조금 시간을 채워줘야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이틀 뭐 화요일이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볼 수가 있죠. 그 학교는.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 배워도 앉아서 듣기만 해도 몰라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걸 자꾸 예, 사람을 만져야 아 이런 부위는 요렇구나 이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많이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요
느낌, 어디가 시원한지
어디가 이렇게 해서 여기 누를 때는 아 이 느낌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공부만 해서는 몰라요.
김 씨의 아내는 그렇게 경력을 쌓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고 센터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멕시칸이 운영하는 지압소에서 일했습니다. 미국 정착 초기를 큰 어려움 없이 열심히 일하던 김 씨 부부. 그러나 두 사람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김 씨 부부는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온 한인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기독교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다며 찾아온 이 한인 부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식당과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싼 생활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아파트 월세도 수개월간 무료라는 말을 했고 김 씨 부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할 때 너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 주겠다. 그 일단 미국에 오니까 너네는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깜빡 거기며 올레아서 넘어간 거죠. 여기서 살아도 굳이 우리는 문제 없는 사람들 자기가 케어를 잘해준다고 하니까 딱 넘어갔겠죠.
당시 신분이 불안정했던 김 씨 부부는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말하는 나이 지긋한 한인의 말을 믿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고난의 행군 시절 탈북해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 김창호 씨의 세 번째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이어집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전역에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매우 추운 날씨인가 보죠?
네네. 미세먼지가 거친 청명한 날이었습니다만 얼음장 같은 찬바람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는데요. 얼음 빙판길로 뭐 지붕 고드름으로 맹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얼지 않는다는 이 소주가 얼었다는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기록한 강원도 횡성 소식이 있고요.
네.
살얼음은 꼈지만 아직 공식 결빙은 아니라는 한강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이 오가는 선박을 위해서 쉘빙선으로 얼음을 깨기 시작한 서해안에서 김포 지역까지 이 한강을 잇는 아라뱃길 소식이 지금 한국의 강추위 소식을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이 얼음은 얼었지만 공식적인 결빙은 아니다. 이 한강이 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 현대식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6년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서울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에 이 한강 결빙을 관측하는 공식 지점이 있는데요. 그곳이 물살도 빠르고 수심도 깊어서 웬만하면은 얼음이 잘 얼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강대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 사이 어떤 지점이 얼어야 한강이 얼었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한강이 꽁꽁 얼었을 때가 많아서 스케이트 타고 썰매도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한강 썰매 스케이트 풍경은 1970년대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1950년대 기록 사진을 보면은 한강 위에 자동차가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한 30여일 정도 한강이 꽁꽁 얼었었는데 90년대 지나서부터는 뭐 결빙 일수가 1년에 채 10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한 번도 한강이 얼지 않았던 해도 있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강이 얼었다고 해도 얼음 놀이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강 경일빙 시기는 1월 13일쯤 되는데 올해는 그 지난 12월에 이상 고온 현상도 있고 해서 한강 수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세계적인 리콜 사태를 일으켰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 원인이 발표가 됐군요.
네네. 그 갤럭시 노트 7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갤럭시 노트 7에 장착된 두 종류의 배터리에서 각각 다른 원인으로 불꽃이 일어났다는 그 소손 현상을 확인했다고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1차 회수를 야기했던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는 우측 장단콘에 눌림 현상이 있었고 이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결정으로 이어진 중국에서 만든 이 배터리는 배터리 이음새에서 그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융착 돌기 등의 문제로 자체 발화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요. 또 이런 그 배터리 발화가 이어진 배경에는 얇고 작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를 집착했던 삼성의 무리한 설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전에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한 것이 책임이었다. 이 부분을 통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리콜 사태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90여 건의 그 과열 발화 사고가 있었고요. 심각한 화재와 화상 위험이라는 그 역대 최고 수위의 경고문과 실린 리콜 발표와 함께 미국에서만 190만 대, 한국 50만 대, 중국 19만 대 등 총 260만 대의 그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회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서 환불과 교환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 결과가 뉴스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상 최악의 휴대전화 리콜 사태인데도 이 삼성전자 전체의 영업 실적은 뭐 슈퍼 호황을 기록했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만 해도 79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50%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 또 반도체 단가가 크게 높아진 것에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 사상 최대 이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한국 돈으로 201조가 넘었고요. 5년 연속 매출 200조 원대를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 영업 실적을 냈는데 뭐 실적이 많은 만큼 포상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7 리콜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던 스마트폰 부서 그리고 텔레비전 사업 부서 이곳의 임직원에게는 성과급의 최대치인 개인 연봉의 50%가 지급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화제가 됐던 스마트폰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 고가 오늘부터 한국에서도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정식 서비스는 아니었는데도 강원도 속초 등 그 게임이 가능한 틈새 지역으로 사람들을 몰려가게 했던 포켓몬고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가능했고 유럽, 일본,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는 가능했지만 한국에는 6개월 만에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한국 언론들 오늘 이제 더 이상 속초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 포켓몬고 상륙 소식을 크게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열풍이었는데요. 이 한국은 정식 출시도 안 됐는데 연일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지난해 9월부터 아주 연일 이 소식을 전했던 걸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전국 어느 지역에 포켓몬고가 된다면서 SNS에 인증사진이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 해당 지역으로 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좌석이 모자라서 전세버스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가상현실 속의 무대가 된 지역에서는 난데없이 몰린 그 외지 사람들을 반기면서 더 적극적인 지역 알리기 홍보에 나섰고요. 뭐 휴대용 충전기를 파는 상인들이 등장했고 숙박업소는 호황을 맞았고 전동식 이동기기를 타고 게임을 또 대신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일꾼들도 생기는 등 지난 9월 초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문표기 그대로 포켓몬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포켓몬고라고 약간 다르게 부르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 일본 닌텐도사가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캐릭터죠. 이 포켓몬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아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름의 괴물 상품이 바로 포켓몬스터였는데 그래서 이 게임도 역시 포켓몬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작은 게임 기기와 만화, 영화로 즐기던 포켓몬스터들이 증강현실 속에서 구현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그 괴물 포켓몬을 잡아서 훈련시키고 또 다른 이용자들의 포켓몬과 대결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그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이 포켓몬고 게임을 내려받은 사람이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사람이 6억 건에 이르고요. 이용자들이 걸어다닌 거리를 쭉 합해보면은 지구 20만 번을 돈 것과 같은 87억 킬로미터라는 그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한국에서의 출시가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한국 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고 무선 네네. 예, 무선 인터넷 환경도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포켓몬고 구현의 그 핵심 요소인 지도 때문이다. 이런 추측이 계속됐었습니다.
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구글은 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고요. 또 한국 정부는 이 정밀 지도에 외부 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켓몬의 한국 출시가 늦어졌다. 이런 추측이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출시를 알린 이 포켓몬고 제작사에서는 한국어 번역 등의 준비가 필요해서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떤 지도를 적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포켓몬고 게임을 하면서 서울 곳곳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전해지겠군요. 자, 날씨는 추운데 그야말로 열풍이 예상이 되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